올해로 9년 만 9년 차인데 죄송해요. 오래셨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죠? 근데 아마 그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 정도로 신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면서까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만큼 큰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9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은혜가 요즘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면 예, 아, 정말 귀중한 것이 지금 부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다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는 전례가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깊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한번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린 이곳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온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좋았어 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와, 그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구나. 정말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 내 인생 돌보시고 이끌고 계시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요즘 굉장히 낯뜨거운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주여, 찬양 사역자로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런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든 그건 내려져야 됩니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든 내려져야 합니다. 내 그 잘난 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기로 그 통회하고 상한 심령 그런 것들이 상한 심령이죠. 주님 저 목소리 정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주님 정말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목소리인데 주님 받으십시오.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부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녹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경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음표대로 부르지 않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날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그들의 마음을
낳지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오늘 이 밤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삼창에 지각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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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승리의 기름, 우리 안에 계신 승리의 영광, 우리 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니 승리케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환영합니다. 목표의 모든 권위와 합창의 마음과 수석한 영광을 일으키시고 주님 세우시며 일으키시며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환영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된 홍익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려고 부흥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며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는 했지만 적게 했고 세상의 삶의 무게 앞에서는 힘들어서 삶이 풍족하기를 위해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자식들을 위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 더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삶에 더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방황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다시 주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령의 은사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2025년 올해 우리 홍익교회 주신 말씀처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홍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홍익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성령설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지막 날 또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손잡으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첫날 언제였죠? 화요일 있었어요? 예, 화요일 저녁에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 찬양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어제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곱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동의의 원리, 그죠? 상대방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 기도받는 사람,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거나 또 성경을 읽어주거나 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거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긍휼의 원리. 긍휼의 원리. 환자의 마음,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잘 헤아려야 된다. 그죠? 기도받는 사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의 원리. 일치의 원리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신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내 손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 절대로 내가 안수한다고 내가 고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 그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적의 원리. 뭐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몸이 아파요. 그죠? 마음이 상하 몸이 아프고 머리가 복잡해도 몸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감정을 묶고 있는 것들, 큰 슬픔,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 생각을 묶고 있는 것들, 강한 집착, 욕망, 어떤 이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대적의 원리죠. 난치병, 불치병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다. 예,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명령의 원리. 명령의 원리, 병이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예,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도 명령할 수 있다. 명령할 때 치유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축복의 원리. 이제 병이 나은 다음에 또 재발할 수도 있죠. 그 병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친밀해지도록 또 병이 나은 사람들은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치유의 경험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만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픈 사람만 보며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믿음의 행위이고 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흥회를 기념해서 버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가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페넌트에 잘 보관해 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알 수 있도록 예, 갑으로 삼으시고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몇 년 전에 오래됐는데요. 제가 초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에 등산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갔던 곳 중 하나가 어디냐면 팔당역 근처에 있는 예봉산 아십니까? 예, 예봉산에 이제 제일 먼저 갔어요. 갔는데 잘못 들어 예봉산으로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적갑산이었어요. 적갑산. 예봉산 그 뒤에 있는 예, 적갑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나 더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산에 갔다가 산 두 개를 정복했어요. 적갑산, 예봉산 두 개를 정복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처음 등산을 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그 물을 안 가져간 거예요. 물을. 예. 물이 흔하니까 우리 뭐 주변에 뭐 물이 얼마나 흔해요. 흔하니까 어디나 물이 있게 생각하고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산에 가니까 물이 어디서 오겠어요? 산에 편의점이 어디 있어? 예봉산에 편의점이 없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더군다나 이제 다른 산에 갔다 왔으니까 두 시간 늦어져가지고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나뭇잎에 있는 물방울을 빨아먹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날 그 체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물론 이제 길을 잘 찾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물이 중요하구나. 물이. 예? 물이 중요하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중요하구나.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돈이 100억, 1000억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수 한 병이 보통 사람한테는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지만은 정말 목마른 사람한테는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주고도 사야 될 게 물인 거예요. 물. 아,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누가 목마른가를 보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기름. 이 기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첫 번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발랐죠. 그죠? 그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다. 이 기름을 바른 물건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름을 바른 물건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이 기름을 사람에게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면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만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런 뜻으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은 가끔 지독한 두통을 앓게 됩니다. 두통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로 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인데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가 거의 뭐 베냐민 지파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열등감, 스트레스도 많았겠고 시기 질투도 심했죠. 그죠? 시기 질투도 심하고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 열등감, 시기 질투심 아마 이런 것으로 인한 두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극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그 당시에는 아프면 귀신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악령이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파하니까 아무리 의사들이 해도 이거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주변 신하들이 제안을 하죠.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수금을 연주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연주하게 했는데 아이 그랬더니 진짜 이 사울의 두통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사울이 두통이 왔는데 또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했더니 두통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흔히 음악치료다 혹은 미술치료다 뭐 향기치료다 음식치료다 웃음치료다 그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예.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나 향기치료나 웃음치료나 음식치료는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그죠? 예, 위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음악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의 두통이 나았다는 것은 특별한 음악을 연주했다, 특별한 연주 기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성령께서 치유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네, 그런 말이죠. 네. 이와 같이 다윗이 일상생활에 수금을 연주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 행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의 다른 일상생활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지요. 그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일상생활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나흘 동안 매일 저녁에 나오니까 피곤하시지요? 아니면 매일 기도하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지요? 예. 벌써부터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설교 끝나면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잖아요. 그죠? 절대로 제가 집에 빨리 가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하고 나가세요. 라니까 마음껏 밤새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설교할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예? 예? 기도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 할 때는요, 설교할 때 적기도 하고 싶은 청년들은 일어나 있으라 그랬어요. 일어나 있으라고. 그래서 종종 뒤에 일어나 있어요. 그 시간이 청년부 사부입에 드리는 시간이 밥 먹고 제일 졸릴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뒤에 막 서 있어요. 어떤 놈들은 막 뛰어다녀. 그거 왜 그렇게 뛰어다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서 있어도 기도하고 싶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놈들이 이제 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예. 예. 우리가 악기를 연주한다면,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 좋겠어요. 바이올린 연주하고, 우리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첼로 연주하고, 피아노 연주하고, 또 뭐 있어요? 오카리나 연주하고, 또 발음이 어려우면 우쿨렐레 연주하면, 그 연주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두통이 치료가 되고, 그죠? 신경통이 낫고, 관절염이 낫고, 위염이 낫고, 변비가 낫고, 각종 암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시 우리가 작사하고 작곡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음악을 만들면 그 음악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많은 CCM, 수많은 찬송가가 있는데 유난히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거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찬송가들이 있죠. 그죠?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분들이 작사 작곡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림도. 제가 지금 그림 두 점을 제가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림,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림을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꾸 그림을 보고 싶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 생활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경험할 때, 즉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지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역사한다면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가르치거나, 뭐,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차량위원회에서 주차 관리로 섬기거나, 뭘 하든지 간에, 방송실에서 일하거나, 안내위원이 되거나, 찬양대가 되거나 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 그냥 기도할 때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생활 모든 영역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야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아 저분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저분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은요. 제가 오기 전에 포항 기쁨의 교회에 있을 때 그 기쁨의 교회 한 여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그래가지고 늘 무당을 찾아다녔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했대요. 굿. 아, 굿도 비싸대요. 예, 굿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담을 하는데 몇백만 원, 뭐 심한 몇천만 원 하는데 헌금을 그렇게 하지. 하여튼 뭐 굿하는 사람들은요 단위가 달라요. 우상 믿는 사람들은 예 보통 굿하면 하는데 몇백만 원, 좀 세게 한다 그러면 몇천만 원 굿하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 소문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 믿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찬양대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음치라는 걸 알았어요. 음치라는 걸 아니까 내가 가면 안 받아줄 거야 생각해서 뭐 했냐? 플루트를 배웠대요. 그래서 플루트를 배워가지고 좀 익숙해지면 잘하게 되었을 때 내가 플루트로 찬양대에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합격을 해서 찬양대와 함께 플루스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난데요. 찬양대와 함께 플루스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평생 알아왔던 만성 두통이 사라져 버렸대요. 예. 그리고 늘 아팠던 허리 요통이 사라져 버렸대요. 예. 그리고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대요. 예. 그분이 자기가 연주하는데 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냥 하얗게만 보이고 성경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플루스로 찬양하기 시작하자 성경의 글씨가 보이고 그 내용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초기에는 앉아있으면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었대요. 그런데 연주하기 시작하자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아 그동안 평생 나를 괴롭혀온 악한 영이 떠나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집사님은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어떤 사업 계획을 맡게 되었는데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그죠? 무조건 계획 세우면 안 돼요, 그죠? 왜 그런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야 돼. 사람들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이분은 딱 아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다. 이게 뭐죠?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 이제 문제가 발견되었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막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딱 얘기하는 순간 저게 답이다. 그게 뭐죠? 지혜의 은사. 똑똑한데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세요? 웬만한 교회들은요, 지식의 은사가 뭐고 지혜의 은사가 뭐 잘 몰라요. 예, 몰라요. 아,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회사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분하고 일하면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게 되고 이분하고 일하게 되면 정확한 대안과 대책이 나오니까 이분을 다 선호하게 된 겁니다. 예,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직장에서 활용한 케이스죠. 예, 어떤 분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참 제가 볼 때도 가정에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맨날 아이들도 아프고 아, 이번 주에 영적인 공격이 많았어요. 그죠? 이번 주에 유난히 아이들도 성도님 많이 다쳤어요. 병원 가고. 그래서 참 이 성령이 역사하는 때 악한 영도 많이 역사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있는 집사님도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상하게 좀 어려움이 많아. 근데 이분은요 늘 태연해요. 태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우리 집에 가장이 예수님인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태연하신 거예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려움 당한 환난 당한 성도님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을 겁니다. 권사님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하는 열 마디보다 그분이 하는 한 마디가 더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 와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다 막 하는데 그들의 열 마디 말보다 어떤 사람이 한 마디가 탁 가슴 와닿는 경우가 있죠. 이분이 그런 분인 거예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믿음의 은사. 많은 분들 위로했죠. 위로하고 있죠. 또 뭐 우리 교회 흔하신 분들, 흔한 분들, 신유의 은사 가지신 분들, 그죠? 우리 교회 많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웃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늘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신유의 은사 가진 분들이 모여서 환자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그런 분도 있죠. 그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곡은 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곡이 됩니다. 택시 기사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예. 이 택시 기사 하는 분은요. 손님들이요. 그분의 택시를 딱 타면 너무 좋아한대요. 기사님, 저희 집에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에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허 그냥 웃는데요. 웃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손님들이 아, 이 기사님 이 택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차 종이 뭐예요? 별 좋은 차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차 고급차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운전하는 택시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제가 운전하는 택시에 함께 하셔서 안전운행하게 해주시고 제 택시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죠? 그 택시에 앉는 사람마다 마음의 평안을 느껴서 마치 자기 집의 응접실에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왔죠. 그때 문찬식 선교사님이라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은퇴할 때쯤 되신 것 같아요. 문찬식 선교사님과 저희 협력해서 많이 갔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싼 비행기 탄다고 싼 거 탄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청년들이 다 뻗어버렸어요. 막 토하고 열나고 막 몸살 기운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우울해지고 막 다 뻗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여자 선교사님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문차지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어요. 김치찌개. 그래서 그냥 애들 다독거려가지고 야야 뭐 먹어야 힘내지 먹자 먹자 이렇게 저 먹었는데요. 그걸 먹고 났더니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김치찌개에다가 약 넣으셨어요? 네? 감기약 넣으셨어요? 몸살약 넣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웃으면서 약 안 넣었어요. 약 안 넣고 고춧가루 넣고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그분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또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때문에 중국 단둥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단둥에 가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단둥에서 한국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를 식사에 초대해서 그분 집에 가서 갔더니 그 집에 그분은 집에 방이 8개예요. 방이 8개. 굉장히 큰 집이죠. 방 8개 되면 손들어 보세요. 방 8개. 아니 둘이 사는데 방 하나면 되지 무슨 8개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여자 선교사님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역하다가 탈진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집에 많이 온대요. 한 끼만 먹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방이 8개가 된 거예요. 예, 방을 늘리고 늘려가죠. 8개. 여러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집에서 계속 음식 먹다 보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예, 바로 음식에 신유의 역사가 있는 나타나는 이런 경우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그 제자 훈련 우리는 수양회가 많았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내적 치유 수양회 또 뭐 예. 또 뭐 있죠? 공동생활 또 뭐 성령 수양회 많이 가니까 그 식사를 해 주실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믿음이 없잖아요. 될까요? 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 아, 허리가 아프면 집에 누워있지, 뭐. 그런데 수련회 왜 와요? 서로 다 힘든데. 잘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 그 업혀서 왔어요. 어쩌자고 온 거예요, 어쩌자고. 그 다음날 뛰어다니더라고요. 다음날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야 그런 게 아닐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만들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 기대가 생겼어요. 앞으로 이런 날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음식에도 신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예. 그 이후로 밥을 못 얻어먹었어요. 그걸 체험하려면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 어떤 집사님은 자동차 영업사원 하시는 분입니다. 영업사원 하는데 이상하게요, 고객들이 자꾸 이분을 만나자 그래요. 커피를 사주면서 밥을 사주면서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가 차 얘기는 안 하고 자기 고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자기 고민 이야기 막 경제적 어려운 이야기, 부부관계 어려운 이야기,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상담사냐, 자동차 판매원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위로받은 사람들이 차를 살 때는 이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약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건 무슨 일이죠? 위로의 은사. 그죠? 상담하는 위로의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얻는 겁니다. 이분과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예. 의사인 분도 있죠, 의사. 보통 의사들은 좀 권위적이에요. 그죠? 무관심해요. 의사들한테, 이건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원래 그래요? 그러고. 계속 아픈데요? 그러면,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아유, 의사들 미워요. 그죠? 정말 미워요. 아이고. 그런데 이 의사는요, 환자들이 물으면 대답을 참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 않은 것도 자기가 질문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눈물을 흘려요. 고마워가지고. 어, 내 힘든 걸 알아주시네? 내 힘든 걸 알아주시네? 이분은 뭐가 있어요? 마음을 치료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한테 마음을 치료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치료를 받으면 몸의 병도 낫지만은 마음의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나죠. 금방 소문나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 받은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입에 끝나고 나면 분방 모임을 하잖아요. 분방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갈라 그래요. 빨리 도망갈라 그래요. 도망가는 데 막 잡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선생님 받는 애들이 기다려요. 선생님을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예. 왜요? 내가 뭐 잘 배워서 학벌이 좋아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학교 교사인 집사님은 소문났어요. 어떻게 소문났냐?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가르치는 분으로 소문났어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치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예요. 고등학교 선생님, 예, 가르치는 은사죠. 예. 어느 주부는, 뭐 다 주부가 그렇지만은 집안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안일이 많고 애들이 막 다 엎어놓으니까 이거 하기가 매일 청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설거지 하기도 힘들고 요리하기도 힘들고 애들은 말도 안 듣고 내가 왜 결혼했나. 그런 데 후회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집안일 너무 많고 설거지도 많고 요리도 하기도 힘들고 애들은 말도 안 듣고 속상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하신다는 거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제게 보여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집안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빨리 끝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마디만 하면 잘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투정하고 불평해도 자기가 편하게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춘기 딸이 평소에는 말도 안 했는데 아 이제 사촌이 자기가 먼저 엄마한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나타나는 경우죠. 가정에, 그죠? 가정 살림 가운데. 예. 어느 사랑방 지기는요, 사랑방 모임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자신감이 없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말 주변도 없으니까 사랑방 식구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 거야. 오히려 나보다도 학벌 좋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사랑방지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늘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근데 항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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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랑방 모임하는 날이 다가오면 소화가 안 돼요. 변비 걸리고 두통이 찾아오고. 예.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제가 사랑방지기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모일 때마다 사랑방 식구들이 간증을 많이 하네요. 간증. 간증을 많이 해요. 사랑방 식구들이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니까 서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활짝 열리게 돼요.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죠. 기도하면 사랑방 식구 중에 병이 낫고 기도 응답이 빨리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보다 내가 사랑방 일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맡기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답니다. 종교개혁자 존 깔뱅이라고 하죠. 깔뱅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병이 낫고 기쁨이 임한다는 것. 왜? 성령이 함께하는 거니까.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릴 수도 있다 했어요. 예.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떡과 포도주에도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나타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교회 섬길 때에 우리 가정에서 일할 때에 혹은 직장에 일할 때에 남들과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위로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지도력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남들에게 있는 체험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게 내 경험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평안이 임한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죠? 내가 성령님께 쓰임 받아서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고 직장생활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병이 낫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루하루 하는 일들이 기대가 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예.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남들과 함께 있을 때,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행복이지 않겠어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입니까? 좋은 옷 입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게 행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행복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행복이죠. 그렇죠? 그런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쓰임받을까요? 제일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권 이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생활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학교 우리 분반 아이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새가족 위원인데 하나님 제 사역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일 우리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직장이 하는 일 다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세요. 드리세요. 예, 다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뭘 드릴 겁니까? 뭘 드릴 것 생각하세요. 그냥 다 드리세요. 예.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요, 비우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병에 컵에 새 물을 채우려고 하면 이전에 있던 걸 다 비워야 돼요. 그죠? 이전에 있던 걸 다 비워야 새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네, 비워야 돼요. 그럼 뭘 비워야 되느냐? 속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뭘 비웠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가 잘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주관해보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바르게 판단한다, 내가 옳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 모든 허영심, 모든 교만, 모든 이기적인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 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 외모로 평가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예. 외모로 판단하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재물로 판단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은혜로 충만하게 돼요. 내 마음이 허영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있든지, 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그죠? 그런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요,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 예.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돼요. 주의 능력을 바라는 자는 그의 능력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먼저 구하라.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구하라.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비우면,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다. 주신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내가 안내위원이라면, 내가 새가족위원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차량위원으로 주차 관리를 할 때마다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오늘은 예수님이 주차 관리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내가 요리를 한다면, 내가 요리를 할 때 이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몸에 병이 낫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축복해야 돼요. 축복. 예. 네 번째,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눈치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내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죽게 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예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안내를 하든, 새가족을 하든, 청소를 하든, 주차 관리를 하든, 방송실에서 일을 하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누구에게 다더라?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한다. 예수님께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해라. 예.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해서 하는 것인지 주님을 대해서 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아,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그 뭐예요? 사람에게 대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고, 내가 못생겼다고 무시하거나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하면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상대방이 주차 관리를 하든 안내를 하든 새가족이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듯 하느냐 사람에게 하듯 하느냐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쉽죠? 쉬워요. 쉬워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당사자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아요. 표정만 보고도 알아요. 그죠? 표정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은 예수님께 하듯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열심히만 하면 다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 하듯 섬기는 사람은 일을 다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 주님 기쁘시죠? 우리 마음에도 기쁨을 주세요. 그죠? 예.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계속 채워야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받게 되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이 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왜요? 왜 성령 충만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주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때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죄는 성령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에요. 벽이에요. 죄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무관심. 성령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그죠? 성령을 멸시지,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 예.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성령 충만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내 삶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내가 보람되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예. 성령 충만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 들려면 좀 빨리 오셔야 돼요. 흘레불떡 와가지고 설교 끝날 때쯤 오면 어떡해요? 그죠?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그죠? 예. 찬양. 성령 충만을 위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내려놓고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도. 기도도 중요해요. 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들마다 지성소가 있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은사가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말씀 묵상. 말씀. 예. 우리 교회에서 홍익교회식에 큐티를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 성령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대화하는 훈련은요, 이걸 통해서 다른 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큐티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게 되면 지식의 은사가 이해가 되어져요. 지혜의 은사가 이해가 돼요. 예언의 은사가 이해가 돼요. 왜요? 주님과 대화를 하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면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려주게 되면 그게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죠? 큐티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큐티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기를 힘써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 큐티 열심히 하셔야 되죠. 어느 교회는 그 해에 올해 목표가 큐티하기라 그런 것 같던데. 그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예. 큐티가 얼마나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하는지요. 예. 큐티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주님의 임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그죠? 이런 은사, 신령한 은사의 문이 열립니다. 영분별의 은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죠? 예. 저는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일상생활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날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둘째 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어제 신유의 은사. 결론이 뭐예요? 이걸 교회에서만 쓰지 말고, 기도할 때만 사용하지 말고, 내 기도할 때만 사용하지 말고, 가정에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에서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게 아니라 가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일상의 일상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 잘났다고 닭이 올라가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것이다. 남 좋으라고 주는 거라 했어요. 모든 은사는 남 좋으라고. 방언의 은사는 빼고 모든 은사는 남 좋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남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그렇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예배로 영적인 산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 가정의 희망이 되고 직장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부흥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받아서 아, 저 사람 대단하다 능력 받고 칭찬 받자고 그러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자. 은사를 받아서 가족들을 잘 섬기자. 은사를 잘 받아서 우리 회사 직장이 번창하게 하자. 회사 동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죠. 그게 바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의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과 회사의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과 북한과 열방의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192장.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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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님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바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이 마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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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같은 성령이 우리의 혀로 임하셔서 우리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오고 불세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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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셈이 섰고
거친들의 셈이
사막에는 강 흐르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유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모든 바다 어느새 세상 밝히다
알게 하시오.
불 세례를 베푸시오.
불 세례를 베푸시오.
주의 뿌리 소멸하사.
주의 뿌리 소멸하사.
깨끗하고 깨끗하게.
깨끗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섞어,
거친들의 샘이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유하고,
은혜로서 치료,
사랑으로 삼으시여,
사랑으로 삼으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정받아, 어느새
여러분, 우리 192장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잘 보시면 다 이게 찬송이기면서 기도 제목이죠. 그죠? 예, 새로 나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흘러나게 하옵소서, 들림받게 하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예, 이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성님 약속하시기를 오늘 이 1, 2, 3, 4절 가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이 되어서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노래대로, 이 찬송대로, 이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기도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사인가 잘 생각하시고, 어떤 가사가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가 생각하시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세요. 주님이 오늘 밤에 응답하십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겔의 골짜기에 불어다친 생명 바람.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
흘러가게 하옵소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
흘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생수 같은 주의 성령
생수 같은 주의
폭포 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 흘러나게 하소서. 불세례를 베푸시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은사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로 충만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모든 교만함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허영심들, 시기 질투심들,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무엇인가 돌아봅시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음들이 무엇인가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깨끗하게 주님 씻어주시를 구합시다. 오직 주님께 죄를 자백할 때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 은사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 은혜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지기를 구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를 새롭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들, 무기력한 마음들, 무심한 마음들 회개하오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감당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심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책임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 번째는 주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디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 어디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 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주님, 제 직장에서 하는 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회 학교 우리 반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 드려질 것이 무엇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님, 이거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더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고 의탁하며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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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사렛의 하나님, 먼저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분들은 찬송가 192장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찬송가 192장. 네. 계속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내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가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원수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영재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람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되라 어느 세상 밝히 가라 들린 방에 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는 다시 기름을 넣어야 되죠. 우리가 한때 성령 충만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이나 불순종이나 나태함 때문에 성령 충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영적 주유소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주유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묵상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다시 성령 충만이 사라질 수가 있다, 기름 부으심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때마다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주유소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주유소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우리의 각자의 영적인 주유소 시간과 장소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시간과 장소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우리가 찾아오면 다시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주님께 드릴 영적 주유소가 뭐 언제 어디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적인 주유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일어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주유소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은사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주유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올 때마다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흥회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회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허락하신 주님, 계속해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저희가 영적 주유소에 갈 때마다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성도, 역사가 가득한 홍익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물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만대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산제사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위에,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드린 우리의 모든 영적 주유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